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번 우연히 스치듯이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귀신에 시달리는 그 가련한 여인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던 바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고용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아고라의 관리들에게로 개 끌듯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듯 폭력적이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고용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을 휘비어 점을 치게 함으로써 그동안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그 여인을 이용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폭력적인 방법마저 불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그 가련한 여인의 생명의 존엄성이나 인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고라로 끌려가자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이 일제히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고 그곳에 있던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심한 매질 후에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손에서 구원시켜 준 것과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이용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은 철저하게 바울과 그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 개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날 아고라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일제히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더욱이 빌립보의 행정관들까지 바울과 실라를 심한 매질 후에 투옥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고라에 모여 있던 군중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그녀를 고용한 악덕 고용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던 그 여인을 구해내어준 바울과 실라에게 같은 빌립보 시민으로서 감사의 박수를 쳐줌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아고라에 모여있던 그 군중은 무슨 까닭에 그토록 흥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일제히 공격한 것입니까?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본래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의 디모데와 누가를 합쳐서 네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그 네 명 가운데 완전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을 붙잡아서 아고라로 끌고 가서 그 아고라에 있는 군중 앞에서 빌립보의 행정관들에게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동조해서 평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지니고 있던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공격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도록 선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제도와 관례 그리고 규정을 허물어뜨리려 한다고 거짓 모함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아고라로 끌고 갔던 실제 이유는 바울로 인해서 그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고라의 군중에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귀신 들린 여자마저 고용하여 착취해왔던 악덕 고용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침묵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가장 선량한 로마인인 것처럼 누구보다도 로마 제국의 미풍양속을 따르고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거짓 모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고라에 모여있던 군중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수도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과 같은 위험인물로 간주해서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고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심한 매질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까지 끌고 간 뒤에는 그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곳 군중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완전 무결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 같이 기뻐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손을 빌어서 자신들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훤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살기 마련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무관한 사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말 생각하다라,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숙고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악한 것을 계산하거나 숙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계산하고 숙고할 뿐만 아니라 자기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불의마저 마냥 기뻐하는 사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마침 그 회당 속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위가 손상된다는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회당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안식일날 회당 속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6장 6절이 밝혀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한 손이 말라붙어서 그 손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딱한 처지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당신 눈앞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엿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테레오는 예의 주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말라붙은 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평생 말라붙어 있던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은 예외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6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숙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증언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큰 권세를 지니고 있던 대제사장들을 정점으로 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를 아예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에게 열광하는 백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뒤탈 없이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온갖 계책을 다 짜내었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몰아서 백성을 선동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계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책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할 경우에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선동당한 백성이 밀란을 일으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백성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완전 무결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뒤에 다 함께 모여 얼마나 기뻐했을는지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자신들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꿰뚫어 아는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러나 악을 계산하고 숙고하고 궁리하고 실천하는 그들의 사악한 삶은 그들이 본래 사악한 인간이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악행이라면 선동당하는 것은 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계책으로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님께서도 사악한 계책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맞서려 하셨습니까? 어떤 계책을 써야 백성을 역선동해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하고 숙고하고 궁리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뒤에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양, 그들이 가서 만나게 될 세상 사람들을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외부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1위는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지, 어떤 먹잇감의 약점은 무엇인지, 어떤 먹잇감의 급소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사냥하는 1위의 수는 하도 다양해서 일단 1위의 사정권 내에 든 먹잇감은 1위의 먹이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에 지나지 않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사악한 세상 사람들의 먹잇감이 그냥 되어주라고 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슬기로운 분별력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순결이 배제된 지혜는 세상의 교활, 사악함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백성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눈엣가시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버린 유대교 지도자 무리, 그리고 빌립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켜버렸던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순결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교활, 사악함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혜를 수반하지 않는 순결은 백치, 천치와 동의어가 됩니다. 백치, 천치는 언제나 속고 선동당할 뿐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곧 순결이요, 순결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이 지혜와 순결을 갖춘다 한들 양은 양일 뿐인데 어떻게 양이 사악한 1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양이 1위와 맞붙어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은 절대로 1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갈릴리 무식한 어부 빈민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보잘것없는 그들 자신만의 능력으로는 불의한 세상을, 사악한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양 같은 제자들에게 지혜와 순결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은 양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들이 지혜와 순결을 지키는 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불의한 세상, 사악한 사람들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 황제의 황태자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달동네 나사렛 빈민 출신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소유하신 적이 없었고 남 앞에 내세울 만한 직업이나 직책을 가지셨던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무장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와 순결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뿌리를 둔 분별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신 적이 없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상실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악한 계책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삶이 종말을 맞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순결의 예수님을 죽음 한가운데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니고 있던 사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흙먼지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뿐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양인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순교당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세상을 이기고 영원히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사도로 영원 속에 영원토록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에 시달리는 가련한 여인을 구해주었다는 죄 아닌 죄목으로 심한 매질과 함께 투옥까지 당했지만 바울은 그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순결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견지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음 시간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를 짓밟았던 사악한 세상을 영원히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 고난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세상의 악을 세상의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악을 계산하고 숙고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자기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꿰뚫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면 더 큰 악을 초래할 뿐이요. 또 악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흙 먼지처럼 형체도 없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지혜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순결로 세상의 불의와 악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를 통로로 삼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열흘 전에 미국 버지니아 조영진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동남부지역 총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역사상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감독에 선출된 것입니다. 작년 안식월 동안 제가 잠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제 숙소를 찾아온 조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함께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생 처음 맞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기도 구절이 제 마음 속에 큰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맞는 아침은 결코 또다시 맞을 수 있는 아침이 아닙니다. 그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 다르고 내일의 아침과도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매일 맞는 아침은 단 한 번뿐인 매일 처음 맞는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은 내일 한 번뿐이요. 그 아침은 다시는 맞을 수 없는 아침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매일 처음 맞는 아침, 평생 매일 처음 맞는 하루가 어떤 아침, 어떤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악과 불의에 더럽혀져서 오염된 누더기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서야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더럽히다가 그 생이 결국 후회와 한탄 속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처음 맞는 아침이, 우리가 평생 처음 맞는 하루가 어제보다 새로운 아침, 오늘보다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순결을 지키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분별력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견지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과 불의를 이기는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를 날마다 맞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아침들과 날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많은 아침들과 하루들이 모두 내가 평생 처음 맞는 아침, 내가 평생 처음 맞는 하루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 아침, 오늘 하루와 다르지 않는 내일을 맞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때로는 순결을 결여한 지혜를 추구했기에 우리의 지혜는 교활함 그리고 사악함과 구별되지 않았고 때로는 지혜가 배제된 순결을 내세웠기에 우리의 순결은 쉽게 속고 선동당하는 백지, 천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나는 욕망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동시에 오염시키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불의한 세상과 사악한 사람들 속에서 세상의 불의와 악을 불의와 악으로 이기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것을 계산하고 숙고하고 궁리하는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둔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계산하고 숙고하고 궁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본문의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순결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평생 처음 맞는 아침과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보다 새로운 아침, 오늘보다 새로운 내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교회와 세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